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화재로 인해 로마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네로 황제가 고의로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로 황제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을 향한 로마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자 비난의 화살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택한 희생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방어했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희생양이 필요했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작된 박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의 박해로 인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잔혹한 박해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두려워했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그 마음이 점점 더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박해 앞에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간간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읽었던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잔혹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한 통의 편지가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읽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박해를 앞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마가의 복음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시던 사역을 마감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46절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 중반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쉼이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직 예루살렘 성만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성을 떠나실 때 여리고 성 입구 쪽에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오늘도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번성한 도시였지만 바디메오는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인 여리고성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시력을 잃은 대신에 귀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입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귓가에 평소와는 달리 사람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듣는 익숙한 사람들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그동안 기동량으로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익숙한 그 이름은 언제부터인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만 된다면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여리고성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품었던 그분이 지금 자신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바디메오는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토록 소망하고 있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칭호였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향해 돌아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잠잠하는 책망의 소리가 바디오의 귓가에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고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행보를 붙잡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온 힘을 다시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자신의 온 존재가 실려있는 생명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과 사람들의 책망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생명의 외침입니다. 바디메오의 생명의 외침이 드디어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을 뚫고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신 것은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똑같은 외침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똑같은 외침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한가로이 여행을 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단호한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일을 앞두고는 작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큰 일에 집중하기 위해 작은 일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셨지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춰 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미천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사소한 것이었고 그래서 무시하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위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멈추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책망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위해 멈추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위해 멈추셨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멈추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이 멈추신 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동안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가슴은 지금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뛰었기 때문에 숨이 가빠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맹인의 소망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던 한 가지 소망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는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자신의 열린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눈으로 길에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인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건은 10장에 나타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때만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초반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맹인 바디메오는 신체적 한계 때문에 율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명한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청년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버린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겉에 있는 의복으로서 사용을 했고 추운 날에는 외투로 사용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가난한 사람이 생계가 어려워서 겉옷을 저당 잡히고 빚을 냈더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저당 잡힌 그 옷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져서 잠을 잘 때 그 겉옷을 덮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디메오는 그 당시 관습대로 낮에 구걸할 때는 겉옷을 자신 앞에 펴놓고 동량을 받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수단을 버린 것이고 자신의 전부를 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오라고 부르실 때에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부터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이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은 주의 우편에 앉는 영광이었고 주의 좌편에 앉는 권세였습니다. 제자들은 영광과 권세에만 집착하고 있었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제자들은 영광과 권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보잘것없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바르게 인식했고 바르게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른 참된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라는 큰 단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는 사람들로부터 어심여김을 당했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 때문에 율법을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옷마저 버린 이 맹인 거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내버린 겉옷은 바디메오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뒤로 겉옷을 버린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겉옷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제자라는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시한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제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만큼 제자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곧바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뜻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독일의 목회자 본 헤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우리들은 단 몇 개월간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이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의 길로도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친구에게 이끌려 제자 훈련을 잘한다는 어느 사역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분명히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청년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그분에게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났을 때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저에게 하신 이야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만난 그 사역자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고 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비록 어린 대학생이었지만 제가 읽은 복음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로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고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힘들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든 제자가 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자로 부르지 않는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길, 제자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의 말대로 복음에서 제자도를 빼버릴 때 그 복음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는 값싼 교회를 만들고 값싼 교회는 값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겉옷을 버린 제자들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도저히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겉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겉옷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부인보다 자기 긍정, 자아를 존중하는 또 다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더 이상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보다는 상처에서 구원받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죄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보다는 개인의 상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점점 우리에게서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새로운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든 토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않는다. 그 새로운 십자가는 죄인에게 더 즐겁고 깨끗한 삶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죄인의 방향을 고쳐준다.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십자가는 자, 어서 주님을 향하여 너희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지 않고 상처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자존감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숫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해야겠다는 숫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오늘날 기독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는 잘못된 숫자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인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를 슬그머니 뒤로 감추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는 내버려둔 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존감, 자아성취, 자기 실현에 부합하는 자아를 존중하는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건강과 재물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복음이지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를 말하는 그런 복음은 이제 아닌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아를 존중하는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기초까지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권세만을 십자가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사람들을 자극해서 즐겁게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들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깊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위치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만큼 가장 잘 말씀해주는 본문은 없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잔혹한 로마의 박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 옆에서 동상이몽에 빠진 열두 제자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나 이름도 없는 거라사 광인, 혈루증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등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로마에 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역시 너희들처럼 이름도 없고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고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두렵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붙잡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큼 첫 수신자인 로마에 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다가오는 로마의 박해 앞에 제자도로 맞서게 했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잔혹한 박해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게 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잔혹한 박해 위협 앞에서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박해 앞에서도 죽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마가복음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월 21일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편안한 그리스도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사순절 기간이란 참으로 어색하고 무료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서 살고 있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순절 기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시간이며 격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긍정의 겉옷과 자아존중의 겉옷을 내버려야 합니다. 자기 긍정이라는 잘못된 그리스도의 겉옷을 내버려야 합니다. 자아를 존중하라는 거짓된 겉옷을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입어야 하는 참된 겉옷은 제자도라는 겉옷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복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굳굳하게 제자로 서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도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은 자아존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능히 자기를 부인하고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앞에 서 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제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능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우리 모습을 다시 세우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참된 자기를 찾는 거룩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